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 열도 주변의 경비 강화를 위해 대형 순시선 5척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해상보안청이 중국과 북한 선박에 대한 경계 강화를 위해 기존 62척인 대형 순시선을 2019년 회계연도 내에 67척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2018년 한 해 동안 센카쿠 열도에 진입한 중국 선박은 모두 70척으로 전년보다 38척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선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용 내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고 해상보안청은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의 인구가 2030년부터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구가 오는 2029년에 14억 4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0년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17년 말 중국의 인구는 13억 9천만 명으로 추산됐으며 올해 인구는 14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2030년부터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50년에는 13억 6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2065년에는 13억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보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과 의회가 오늘 다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P통신 등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전날 백악관에서 약 2시간 넘게 셧다운 문제를 논의했지만 큰 진전 없이 끝나 오늘 다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회의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믹 멜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고위관리들과 국경안보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은 셧다운 문제를 아주 단시간 내 풀어낼 수 있다면서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할 일은 장벽 건설을 포함한 진정한 국경보안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연안에서 구조와 해적 단속을 위한 해군 합동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통신은 오늘 호세인 칸자디 이란 해군 사령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칸자디 사령관은 이란과 러시아 해군이 전술과 구조, 해군 단속, 해군을 위한 합동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칸자디 사령관은 또 카스피해에서 영내 이외의 다른 국가 군대의 주둔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을 포함해 카스피해에서 몇 차례 해상 합동 훈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는 이란과 러시아는 최근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어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노란 조끼 시위가 다시 벌어져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남부도시 보르도, 툴루주 등 전국 각지에서 약 5만 명의 시위대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시위대 규모는 지난주보다는 더 늘어난 것이지만 노란 조끼 시위가 처음 발발했을 때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곳곳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고 차량에 불을 질렀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쏘며 진압했다고 전했습니다. 예멘과 반군이 체결한 휴전 합의가 양측의 계속된 대치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마틴 그리피스 유엔 예멘 특사가 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그리피스 특사가 예멘 반군의 근거지인 사나를 긴급 방문해 반군 지도부와 만나 휴전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피스 특사는 반군 측에 휴전 합의에 따라 호데이다에서 무력 행위를 중단하고 병력을 철군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그린피스 특사는 오늘 예멘 임시정부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해 예멘 대통령 등 정부 측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곧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새해가 시작됐어요. 2019년입니다. 올해는 통실 터통실 활짝 웃는 돼지가 황금색 옷을 입고 찾아오는 황금돼지해라고 하지요. 올해는 더 건강하시고 소원 이루시고 돼지 꿈도 꾸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새해 새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으로 오셨고요. 저는 이 시간의 음악지기 도성민입니다. 황금돼지해라고 하잖아요. 기해년. 그냥 돼지 뒤도 괜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 황금 옷을 입었으니까 이 돼지가 가져다 준다는 복도 황금빛이 나는 그런 복일까요? 옛사람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황금돼지해는 재물복이 많다고요. 재물은 참 쓰일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살림도 일으키고 남을 위해 베풀고 싶은 마음도 더 커지고요. 물론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정말 한없이 악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물복이 맞는 해라고 하니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몸도 마음도 넉넉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새해 첫 음악여행을 즐거운 마음 랄랄라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3인조 남성 그룹입니다. SG 워너비 라라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새창 바람 앞에서 감진
나와 함께하는 그대, 그대의 고마움을 이야기하는 사랑 노래 라라라, SG 워너비의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와닿는 구절이 많네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만, 그대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람, 세상 등 돌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대 지켜줄게요.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자, 기해년 돼지해를 기념하는 분위기 아시아 쪽이 참 많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그렇고요. 북한은 또 어떨까요? 중국에서는 황금 돼지해를 맞아서 기념 우표가 며칠 전에 발행이 됐어요. 일본에서는 황금 돼지 달마 인형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황금 돼지해를 맞아서 저출산율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돼지해가 되면은 출산율이 껑충 올라가는 현상이 12년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올해 황금 돼지해도 결혼도 하고 출산도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인지 관련 업체마다 지금 뭐 각종 할인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자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나저나 보통 띠가 바뀌는 것은 음력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해 1월 1일에 태어난 아기는 황금돼지해의 아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자, 올해 태어난 모든 아기들에게 축복을 보내봅니다. 튼튼하고 씩씩하고 예쁘고 멋지게 자라세요. 축복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생일 축하곡으로 이 노래를 많이 부른다네요. 이종용 씨입니다. 겨울아이. 그리고 임상아 씨의 뮤지컬 이어드립니다.
겨울에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그렇죠.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책임지는 것이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후회 없이 해보겠다는 그 도전이 용기가 대단한 거죠. 자, 올해 새해 새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지요? 그분들께 응원을 보내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곡 한국 가수 임장아 씨의 뮤지컬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주말의 음악여행 이 시간에는 K-POP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최신 아이돌 가수들, 보이그룹, 걸그룹들의 최신 노래들을 비롯해서 꾸준하게 인기 얻고 있는 대중가요 또 가수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한국의 인기 가수를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하게 알아보는 당신은 누구시길래 순서가 이어지는데요. 훈훈한 남자 김근삼 기자가 오늘은 어떤 가수를 소개해 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 명의 노래 잘하는 청년들이 모인 그룹입니다. 스위스 소로우. 달콤하면서도 슬픈 음악을 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룹의 이름을 만들었네요. 자, 오래전에 연애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곡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맥위를 솔깃하게 하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길잖은 노랫말 해도 삶의 무게를 담아내고 있는 이 노래 부르는 당신은 누구실까요? 한국 대중들의 오랜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와 그 가수를 알아보는 시간 당신은 누구시길래 훈훈한 남자 김근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근삼입니다.
많이 받고 있으시죠 지금?
네, 올해는 좀 더 훈훈해지려고 노력을 좀 할 차례입니다.
넘치는데요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해 2019년 새해 처음 소개해 주시는 가수 좀 의미를 담으셨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포크 음악이 사랑을 많이 받았던 때에
네.
포크 음악계에서 주목받았던 그런 여가수고 지금까지도 이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예?
양희은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희은 씨
네.
참 좋아하는 가수예요.
네, 또 라디오 DJ로도 뭐 굉장히 전설적이죠. 오랫동안 여러 방송사에서 DJ로 활동을 해왔으니까요.
예, 또 뭐 토크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민들의 얘기를 듣고 나누고 하는 그 프로그램도 참 좋고요.
네네.
자, 오늘 양희은 씨에 대해서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양희은 씨 일단 뭐 가수가 된 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양희은 씨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음악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있었고 노래를 또 잘하니까
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맥주집에서 노래를 부른 게 이제 무대에선 첫 시작이었고요.
예.
하지만 실력을 인정받아서 또 주변 가수들, 지인들의 소개로 앨범을 내게 됐죠.
네.
오늘 준비한 첫 곡도요. 양희은 씨의 첫 앨범에 실린 아침 이슬이라는 곡인데 양희은 씨가 10대 때 서울에 이제 YMCA라고요. 젊은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네네.
단체가 있죠. 미국에서 시작된 단체인데 한국에도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 단체가 운영하던 청개구리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음악적인 조력자가 됩니다.
예.
그중에 한 사람이 김민기
아, 그래요?
가수이자 작곡가인데 뭐 포크음악 또 나중에는 민중음악 분야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고
그렇죠.
뭐 뮤지컬 제작 작곡가이기도 한데 양희은 씨의 첫 번째 앨범에 이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한 곡들이 들어 있고 이 아침 이슬도 그런 노래인데 지금까지도 양희은 씨의 대표곡으로 불리우고 있죠.
네, 양희은 씨의 아침 이슬 먼저 들어보시죠.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이렇게 끝나는 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사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죠.
맞아요.
또 통기타 반주 하나만으로 부른 노래라 그런지 더욱 청아하게 들리는데
네.
양희은 씨가 1952년생이에요. 그리고 이 앨범이 나온 게 1971년이니까 만 20살이 안 됐을 때
그렇네요.
만 19살 때의 목소리고요. 이 노래가 지금 통기타 반주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기타 멜로디를 친 분은 이 김민기 씨, 이 작곡가
예, 예.
본인입니다. 양희은 씨가 사실 이 포크 음악의 대표적인 가수가 되면서 포크의 뭐 데모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예.
이 노래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1970년대, 80년대 이 포크 음악의 대표하는 노래 중에 하나고요. 포크라는 게 사실 그 영어 단어 뜻으로는 뭐 민속 음악 이런 뜻이지만
그렇죠.
대중음악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 민속 음악의 형식처럼 좀 반주를 단순화해서 멜로디를 강조하고
네.
가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좀 많이 담는 어떻게 보면 좀 저항적인 그런 노래로도 불려왔는데
네.
이 양희은 씨 아침 이슬도 그런 포크의 매력을 잘 담아낸 그런 곡이죠.
부르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이 노래가 사실 한참 동안 금지곡이었어요.
예.
한 15, 16년 동안 금지곡이었는데 이 노래 가사만 보면 사실 문제될 게 없죠.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가사인데 이 아침 이슬, 새벽이 떠오르는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를 작곡한 김민기 씨가 뭐 대중적인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가수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삶과 메시지를 노래에 녹여내는 그런 민중 가수,
네.
민중 작곡가로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민기 씨가 만든 노래들이 저항운동의 어떤 주제곡처럼 많이 불렸고
그렇죠.
그러면서 당시 정권의
네네.
금지곡이 많이 됐는데 덩달아서 이 양희은 씨도 아침 이슬 또 이 노래 말고도 뭐 작은 연못 여러 노래들 수십 곡의 노래들이
맞아요.
금지곡이 됐어요. 특히 이제 아침 이슬 이 노래가 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부분이 1973년에 한국 정부가 주는 고운 노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금지곡이 돼버렸으니
이게 해석하기 참...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에는 좋은 노래라고 했다가
네.
이 노래가 이제 저항 운동에서 많이 불리니까 금지곡을 시켜버린 건데. 참 역설적이죠. 노래 한 곡을 두고 그렇게 정부의 태도가
그러게요.
바뀌었다는 게 또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오랫동안 공개적으로는 어쨌든 불리우지 못하는 금지곡이었으니까 더 안타깝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양희은 씨의 그런 금지곡들이 대부분 군사정권이 끝난 1987년도쯤에 대부분 다 해금이 됐는데
네네.
사실 그동안 금지곡이긴 했지만 해금이 되면서 무대에서도 많이 불리고 또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못 부르게 해도 좋은 노래는 역시 긴 생명을 갖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예. 자 양희은 씨 하면은 생각나는 노래들이 참 많거든요.
네, 사실 오늘도 제가 네 곡을 고르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이 곡도 듣고 싶고 저 곡도
그렇죠,
들려드리고
그렇죠.
싶고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다음 노래를 또 고르긴 골랐는데요.
네.
이 노래는 1985년에 나온 한계령이라는 노래인데.
아.
양희은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80년대 초반에 여러 노래들이 금지곡으로 묶이면서 특히
예.
대표곡들이 묶이면서 활동의
네.
여름을 겪었고 젊은 나이에 암투병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온 노래가 한계령인데
네.
이 노래가 정덕수 시인의 시에 시인과 춘장이라고 유명한 포크듀오가
네,
있죠.
네,
이
그렇죠?
포크듀오에서 활동을 했던 하덕규 씨가 작곡을 한 곡이고 가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뭐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산에서 위로받는 그런 가사라서 당시 양희은 씨의 상황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더욱 우리한테 절절하게 와닿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곡도 참 좋은 게요.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려고 마음을 딱 가다듬고 있을 때 전주가 흐르잖아요.
네네.
약간 뭔가 울컥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 비슷한 감정을 받습니다. 또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뭔가 좀 이렇게 자욱하게 안개가 끼어있는 강원도의 깊은 산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시면서 이 노래 들어보시죠. 양희은 씨입니다. 한계령.
잊어버리라 하고 내
네, 한계령. 실제 강원도에 있는 고개 이름이잖아요.
네, 강원도 인제와 양양 사이에 있는 그런 고개죠. 한계령.
깊은 고개죠. 네. 네네.
뭐 요즘에는 새로 이제 터널길이 뚫려가지고 강원도로 가는 게 굉장히 빨라졌고요. 한계령 갈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설악산, 뭐 동해안 갈 때 한계령을 넘어가야 했고요. 눈이 좀 많이 온 날에는 차들이 덜덜 기어가는 그런 아유, 모습들이었죠. 한계령이 참 넘겨 예, 어려운 네. 길이었는데 또 하지만 그 풍치가 아주 아름다워서 지금도 쉬운 길이 있지만 일부러 한계령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또 이 노래가 사연이 있어서 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 노래 만드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시인과 촌장의 하덕균 씨인데
그렇죠.
하덕규 씨 본인도 이분이 원래 미대를 나오셨거든요. 뭐 그림도 그려보고 가수로도 활동했지만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려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한계령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위로를 받고 내려오면서 그런 심정으로 만든 노래가 이 한계령이라고 하고요. 이 노래를 이제 양희은 씨에게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양희은 씨의 대표곡 중에 한 곡이 됐죠. 또 이 한계령 이 노래에서 제목을 따온 소설도 있고요.
네. 정말 시 같아요, 가사가.
그렇죠.
서사시.
네네.
네.
시인의 시에 또 가사를 그럼요. 노래를 붙인 곡이니까요.
네. 한 곡 더 들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쭉 흐름에 따라서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곡이 포크로 데뷔했을 때 발표한 1971년 아침이슬이고 네. 이 노래가 80년대 노래인데 이번엔 90년대 초반에 나온 노래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양희 씨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1991년에 나온 앨범 제목도 1991인데요.
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런 곡입니다.
이 곡도 또 한번 큰 숨을
쉬어야 울고 가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쉬어야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도
노래예요.
독특하면서도 네. 서정적이고 또 깊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곡인데 네. 양희은 씨 얘기 개인적인 얘기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앨범이 나오기 전에 양희은 씨가 결혼을 하고요. 양희은 씨가 사실 좀 결혼이 늦었어요. 결혼을 하고 뉴욕에서 몇 년 동안 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뭐 뉴욕에서 일반 주부로 살다 보니까 가수가 음악을 하고 싶은 그런 갈증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음악적인 갈증이 느꼈을 때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이병우라는 기타리스트와 만나서 같이 만든 곡인데 이병우 씨가 뭐 지금은 한국에서 굉장히 거장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이 앞에 소개해드린 곡들과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의 곡이고 또 한 가지는 양현 씨가 이 곡에는 직접 가사를 썼다는 점도 앞에 두 곡과는 차이가 네네. 있는데요. 이 노래도 역시 이제 이 앨범은 전체가 다 양현 씨 목소리, 이병우 씨 기타 딱 두 가지만 들어있는 앨범입니다. 피아노도 네네. 없고 드럼도 없고 하지만 음악의 깊이는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앨범인데 이 곡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부터가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네.
아주 짧은 말인데 어떤 것이 담겨 있을지
그렇죠?
예.
뭔가 깊은 아픔이 느껴지긴 하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양희은 씨입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아름다운데요.
네, 양희은 씨가
슬퍼요.
네, 양희은 씨가 직접 쓴 가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뭐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읽기로는 뭐 4시간 정도만에 쓴 가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가사가 이렇게 읽어보면 마음에 와닿는데,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네. 또 잊지 못할 이별도 한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이 참 쓸쓸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유.
뭔가 좀 이별을 막 지금 닥쳐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별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관조하는 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네. 뭔가 좀 당장의 슬픔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좀 깊어진 슬픔을 만나는 네.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참 쓸쓸한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 그 젊은 가수들의 노래는 참 들으면 신나고 재미있고 따라하게 되는데
네.
그 뭐랄까 좀 약간의 인스턴트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네, 네. 들잖아요.
그렇죠.
두고 두고 들어도 깊이가 느껴지는, 생각하게 하는, 나를 좀 어른을 만들게 하는 그런 노래라 그럴까요?
네, 뭐 개인적으로도 이런 노래 들을 때는 뭔가 좀 깊게 가라앉으면서 깊은 네. 음악의 어떤 골짜기 속에 빠진 듯한, 악기 하나와 사람 목소리 하나뿐인데도 그런 깊이를 주죠.
네. 1971년도에 데뷔를 했다고 했죠?
네, 네.
예. 지금 그럼 거의 반백년 동안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데뷔 44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동안도 뭐 여러 장르도 넘나들고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사실 뭐 그래도 양희은 씨 하면은 여전히 뭐 포크계의 데모라는 그런 수식어가 가장 어울리죠. 그동안에 예. 발표했던 곡들도 포크곡들이 지금까지도 대표곡으로 불리우지만요.
누구도 아니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양희은 씨가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앨범이 2014년에 나왔던, 뭐 앨범은 아니고 여러 곡들을 싱글 형태로 발표를 했는데, 뜻밖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양희은 씨는 기존의 어떤 그런 자기가 불렀던 곡과는 좀 다르게 젊은 후배 가수들, 또 젊은 네. 아티스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여러 다양한 곡들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양희은 씨의 좀 다른 면모이기도 하고, 하지만 양희은 씨가 워낙 음악적으로 내공이 깊은 분이다 네네. 보니까 곡들이 하나하나 다 뭐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네. 받고 있고요. 팬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신선하고 기분 좋은 그런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죠.
어떤 곡이에요?
네, 여러 곡들 중에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곡은 나영인의 냉장고란 곡인데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재즈풍의 곡이고요. 이 나영인의 냉장고의 나영이가 실제 인물입니다. 김나영 씨라는 이 한국의 방송인인데 이분이 쓴 수필집에서 양희은 씨가 영감을 받아서 같이 좀 노래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가사를 썼고
재밌네요.
이제 거기에 곡을 붙인 것인데, 노래 처음에 이제 들어보시면은 사람의 대사가 나와요. 이 대사의 주인공이 바로 김나영 씨고요.
네.
또 코러스가 상당히 좀 예전에 좀 몇십 년 된 그런 미국의 재즈 팝 코러스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건 바버레츠라는 보컬 그룹의 목소리입니다.
예. 양희은 씨 노래할 때요, 특히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을 하듯이 노래를 하거든요. 굉장히 편한데.
그렇죠.
그래도 그 속에 가사의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데뷔한 지 47년이 됐는데 반백년을 노래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내공.
네.
네. 내공 있는 가수.
네.
2019년 새해를 여는 한국의 인기 대중음악 가수 양희은 씨를 소개하는 마지막 노래는요, 나영이의 냉장고입니다. 다음 주에 또 멋진 가수와 함께 김근삼 기자 초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먹지? 일어나 냉장고를 열어서 보네. 누른 밥에 도라지 무침, 멸치 볶음을 먹었으면 하지만.
아침 밥에 로망. 솔직히 사람은 아침밥을 먹어야 속이 든든한 거야. 먹고 또 자더라도 일단 먹자. 어? 아침 먹자.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냉장고를 열어서 보내. 현미밥에 고등어구이 김치볶음을 먹었으면 하지만 내 집 냉장고는 가난해. 허전해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네, 지중해의 나라 그리스를 상징하는 가수죠. 나나무스크리가 1967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한국에서는 1969년에 통기타를 치는 두 명의 가수가 트윈 폴리오라는 이름으로 이 곡을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제목이 하얀 손수건입니다.
향을 떠나올 때
2019년 새해 첫 주말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습니까? 아,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한국의 그 발라드를 잘 부르는 가수들의 계보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발라드의 황태자 가수 조성모 씨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이 노래가 발표될 때 아주 정말 멋진 그 뮤직 비디오 음악이 담겨 있는 동영상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너무나 영화 같고 마치 드라마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듯해서 또 화제가 됐던 노래입니다. 가시나무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Thank you.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